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7편의 말씀은 비탄시라고도 하고 또 저주시라고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 가운데서 마지막을 또 장식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노래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여서 이제 포로기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또볼 수는 없지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아직 그 황폐한 그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도요, 크게 이상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들의 일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평생의 상처와 같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켜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픈 그런 부분이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또 그들의 노래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상처의 깊이를 더해가는 부분들이 또 에돔 족속을 통해서 더 크게 그들에게 그런 상처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그런 찬양 대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노래하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수금을 타는 그런 연주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그 바벨론 군사들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마련된 그 자리 속에서 또 어떤 조롱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주제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나눠 보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세 부분의 어떤 주제들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를 살펴볼 때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관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강변에 여러 번 나아가서 그 시온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눈물 지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그들은 예배하는 자였고 정말 고귀한 자리에서 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자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저 즐겁게 그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잇감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그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어떤 마음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할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막 크게 막 반항하거나 크게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악기를 뭐 부서뜨리거나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할수 있었던 최선의 저항은 자신들의 악기를 그 나무 위에 걸어놓고 우리는 이 귀한 찬양을 놀잇감으로 그렇게 당신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저항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의 어떤 더 처량한 모습, 더 마음 아프게 그 모든 기억들이 남아있는 그런 이유로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졌고 또 모든 것이 또 무너졌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지고 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또 놀잇감으로 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만이 또한 그들의 도시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찬양의 시로 기록되어지고 노래로서 남겨지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귀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들이 여러 가지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서 마음껏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것이 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현재에도 그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더 이 뜻이 와 닿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들의 어떤 신앙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삼거나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주가 다시 자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말라버리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만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으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가 그들에게 더욱더 귀한 고백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던 것이죠. 더 이상 화려한 성전도 없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실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능력과 또 이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대상이 좀 바뀌게 되고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함락당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돔 족속이 특별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기억되는 이유는 그 에돔 족속이 했던 일들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그 관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에 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 시기에 가장 앞서서 달려와야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군대의 행진을 도왔고 바벨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무너뜨리는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를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라고 노래하면서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까지도 드러내 버려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벨론 군대를 부추기고 또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전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잘못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끔찍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잔인한 어떤 저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모든 자들에게 친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종교적 형식만을 주장하고 권력과 부귀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어떤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의 통로들을 다 차단한 채 함께 망하는 길로 그 온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듣지 않고 고집할 때는 그들을 떠나시거나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대상과 또 사랑하고 화평해야 할 대상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돌아오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상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대적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품고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과 대상들이 있는데, 그런데 피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강하게 또 드러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흔들고 그것을 또 미혹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특별히 분별하여서 강하게 대적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일인가, 혼동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찬양으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게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의 귀한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지키고자 모든 또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나아갈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또 예수님처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나아가는 일,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랑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